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인공지능 AI 등 민감한 기술 분야에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욕타임스 신문과 로이터통신 등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새 규제는 일부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투자를 금지하고 다른 투자에 대해서도 미 정부에 사전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회사가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와 같은 특정 첨단 기술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새 규제는 미국의 자본과 전문 지식이 중국의 군현대화를 지원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새 규제는 또 정부가 미중 간 금융교류에 대해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 산업에 광범위하게 투자하는 미국 기업의 경우 해당 활동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번 규제가 중국의 반발을 초래하면서 미중 경제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이 11일 북한 평양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11일 오후 9시께 서울을 통과해 11일 오전 9시께 평양 남서쪽 30km 지점을 지날 예정입니다. 이후 잠시 서해상으로 나갔다가 신의주 방향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현재 예상대로라면 카눈은 1951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태풍이 될 것이라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10일에서 11일 사이 한반도를 관통할 카눈은 초속 24m 강풍과 함께 200에서 400mm 이상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 제주도와 전남 및 경남권, 제주도 해상과 남해상,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태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경상권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란이 초음속 순항미사일 기술을 보유했다고 이란 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새로운 순항미사일이 현재 시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이란 국방 프로그램에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며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표가 이란 미사일 능력에 대한 서방의 우려를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군사 분석가를 인용해 이란이 때때로 미사일 능력을 과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3% 하락하면서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또 생산자 물가도 4.4% 하락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9일 밝혔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발생 직후인 2021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외 수요가 약화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1분기 잠시 활기차게 출발했던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신은 중국이 한 세대 동안 소비자 물가와 임금이 정체된 일본의 잃어버린 수십 년 기간과 유사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복권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역대급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로또 복권 메가밀리언스는 8일 추첨해서 총 15억 8천 달러, 8천만 달러를 받는 1등 당첨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첨금은 메가밀리언스 사상 최대 액수이며 미 복권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 장에 2달러에 판매되는 메가밀리언스 복권은 지난 넉 달간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 규모가 계속 증가했었습니다. 5개 번호와 추가 번호 등 6개를 모두 맞춘 이번 당첨자는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나왔지만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2045년에는 미국의 백인 인구가 전체의 49% 정도로 다수인종의 자리를 내려놓게 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자료를 인용한 정치매체 더 힐의 보도인데요. 지금은 비남미계 백인 인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데 앞으로 20년 뒤에는 그 비율이 50% 아래로 떨어지고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G세대, Z세대가 백인이 다수인 미국에 사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2020년을 기준으로 75살 이상 인구 중 비남미계 백인 인구는 77% 정도이고 그 아래의 연령대로 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데 18살에서 24살 사이의 백인 인구는 50.5%, 5살에서 17살 인구는 약 47%라고 분석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 결과로 백인 인구의 고령화 또 그 감소 추세를 확인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인구조사국의 이런 자료와 관련 연구를 보는 다양한 시각입니다. 나라의 번영에 인구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구통계학자, 경제학자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는 반면에 백인 중심의 국가 유산의 위기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혈통이 다른 부모나 조상을 둔 혼혈계 인구가 많은 미국에서 이렇게 단일 인종을 중심에 둔 지금의 인구조사 방식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를 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흑인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또 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 미국인이 자신을 백인이라고 간주하는 경향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미국 사회 변화에 발맞춰 인구조사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Economic risk refers to a nation's ability to pay back its debts. Countries with stronger economies are a safer investment.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국제 신용 등급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8월 9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30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8월 10일 목요일 북한, 오후부터 태풍 카눈의 직접 영향권에 듭니다. 강한 비바람과 높은 파도, 너울성 파도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은 11일 금요일 아침 6시 평양 남동쪽 60km 육상까지 북상하고요. 낮 12시에는 평양 서쪽 40km까지 근접합니다. 북서진한 뒤에 12일 아침 6시 신의주 남동쪽 약 20km 해상에서 열대 저압으로 태풍의 세력이 끝이 난다는 예보입니다. 자, 목요일에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4도, 최고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양의 낮 최고 28도, 개성 26도, 신의주 31도고요. 함흥이 26도, 원산 26도, 청진 31도, 계산 3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너울성 높은 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이 3에서 7m까지, 서해는 4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8월 10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벨라루스와 접한 폴란드의 안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폴란드에 배치한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의 주둔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선거 당국이 임란칸 전 총리에 대해 향후 5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했습니다. 또 남중국해에 좌초된 필리핀 군함을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 간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독일이 폴란드에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 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 국방부가 8일 성명을 내고 폴란드에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 포대의 주둔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폴란드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폴란드 남동부 자모시치 지역에 이 3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와 병력 30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독일이 폴란드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 지난해 11월 폴란드 프로제보도우 마을에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떨어진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네. 해당 사건은 우크라이나의 실수로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유럽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습니다.
자, 폴란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그 동부 최전선에 있는 국가죠.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와는 500여 킬로미터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특히 폴란드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 국가들이 무기를 지원하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해왔는데요. 네. 이 나토 동맹인 폴란드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또 확전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독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약 50km 떨어진 이 폴란드 자모시치에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지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배치하기로 했던 겁니까, 원래는?
약속이 최장 6개월이었는데요. 그 사이 폴란드 정부는 독일의 배치 연장을 요구를 해왔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달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폴란드 자모시치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 폴란드 정부의 연장 요청에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장 이유에 대해서 독일 국방부는 이 패트리엇 미사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의 동부전선과 민간인 보호에 가치 있는 공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에 현재 폴란드와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고려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올해 말 이후 그 뒤는 어떻게 됩니까?
독일 정부는 2023년 이후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걷습니다. 네. 그 이유는 내년에 이 3개 포대 중 일부는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나토 신속 대응군에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독일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벨라루스는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요?
네, 벨라루스는 지난 7일부터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을 따라 뻗어 있는 좁은 육로인 수바우키 회랑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드론과 기계화 소총부대, 전차 등이 동원되며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한 군사작전 경험을 기반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민간 용병단체 바그너 용병들도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경지대의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도 국경 지역의 병력을 증파하기로 했습니다. 이 폴란드 내무부가 8일 국경수비대가 벨라루스와의 접경 지역에 1,000명의 병력을 증파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폴란드 국영 PAP통신이 9일 국경수비대가 요청한 규모의 배인 2,000명을 파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폴란드 정부는 얼마 전에도 이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 병력을 더 배치했죠.
네, 맞습니다. 폴란드는 지난달 중순 러시아 민간 용병 그룹 바그너 용병 약 4,000명이 벨라루스에 배치되자 벨라루스와의 국경 지역에 1,000명의 병력과 200대 군용 차량을 확대 배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달 초 벨라루스 군용 헬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하자 장비와 병력을 추가 배치해서 현재는 약 2,000명의 병력이 5,000명 규모의 국경수비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 주거지역 사상자가 더 늘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7일 저녁 포크로우스크 주거지역을 40분 간격으로 두 차례 폭격했는데요. 네. 구조작업이 완료된 가운데 당초 7명으로 알려졌던 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친 사람도 8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첫 번째 폭격 후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던 구조요원과 경찰관 군인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그 대반격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와 미국 정부 모두 예상보다 더디게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 중남미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반격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8일 CNN과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예상보다 빨리 전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점진적이고 느리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다면서 어떤 돌파구를 얻게 될지 지금 당장은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파키스탄입니다. 임랑칸 전 총리의 정치 활동이 금지됐다고요?
네, 파키스탄 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임랑칸 전 총리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칸 전 총리는 오는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파키스탄 선관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네, 앞서 이슬라마바드 법원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5일 이슬라마바드 법원이 칸 전 총리가 재임 시절 받은 선물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속이는 등 자산 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리고 징역 3년과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네. 지금 칸 총리는 칸 전 총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슬라마바드 근처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예.
이 파키스탄 경찰은 이슬라마바드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라호르에 있는 칸 전 총리의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칸 전 총리는 그런 혐의들을 인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5일 이슬라마바드 법원에서 열린 재판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칸 전 총리는 이번 혐의 외에도 독직, 부패 테러 등 100개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칸 전 총리와 지지자들은 셰바지 샤리프 현 총리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칸 전 총리는 예전에도 체포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5월에도 부패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 체포됐다가 다음 날 석방됐었습니다.
네, 칸 전 총리가 사실 자리에서 밀려난 지가 꽤 됐는데 여전히 파키스탄 정국은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키스탄의 최고 인기 스포츠인 크리켓 국가대표 출신인 칸 전 총리가 지난 2018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집권했는데요. 하지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의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퇴출됐습니다. 이후 그의 지지자들이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파키스탄 정국이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네.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칸 전 총리 측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칸 전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 정의운동 PTI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 PTI가 소셜미디어에 법원의 차별적 판결에 이어 선관위가 서둘러 자격 박탈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총선을 통해 정계 복귀를 노린 칸 전 총리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파키스탄 총선은 언제입니까?
당초 11월에는 실시될 예정이었는데요. 의회 임기가 종료된 후 90일 안에는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규정 때문인데 현 의회의 5년 임기는 오는 12일로 종료됩니다. 일각에서는 인구조사에 따른 선거구 조정 이유를 들어서 내년 초로 연기될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샤리프 총리는 9일 오늘 밤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을 권고하겠다면서 예정대로 수순을 밟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최근 중국과 필리핀 간의 갈등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이 두 나라가 최근 며칠째 계속 날카롭게 대립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필리핀이 남중국해에 좌초되어 있는 필리핀 군함을 철거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의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네, 필리핀 대통령의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9일 화상연설에서요. 나는 필리핀이 필리핀 영토에서 선박을 철거할 거라는 어떠한 협정이나 합의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만약 그 같은 협정이 존재한다면 나는 그 협정을 지금 처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너선 말라야 필리핀 국가안보회의 고위 당국자도 중국의 그 같은 주장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한 허구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자, 필리핀이 지금 그 문제 군함을 일종의 그 필리핀 영해 표시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1999년 2014년 남중국해에 있는 세컨드 토머스 암초 지역에 자국 해군함인 BRP 시에라 마드레를 고의로 좌초시키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표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세컨드 토머스 암초는 필리핀의 베타저 경제 수역 안에 있는데요. 이 베타저 경제 수역은 한 나라의 영해는 아니지만 해당 국가의 독점권이 인정되는 해역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그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일대도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 뭐 거의 모든 해역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컨드 토머스 암초 지역을 런아이자오라고 부르는데요.
네.
하지만 필리핀은 자국의 영해로부터 200해리 안에 있는 세컨드 토머스 암초 지역을 아융인 이렇게 부르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도 필리핀과 중국 두 나라가 마찰을 빚었죠, 이곳에서?
네, 맞습니다. 지난 5일이죠. 중국 해안경비정이 세컨드 토머스 암초로 가던 필리핀 군용 물자 보급선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선박 두 척에는 자국 해병대원들에게 전달할 식량, 물, 연료 등이 실려 있었는데요. 중국 해안경비대 소속 선박 6척과 해상민병대 선박 두 척이 필리핀 선박의 경로를 막고 이 가운데 한 척에 물대포를 쐈습니다.
네, 그때 필리핀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네, 필리핀은 7일 황시일엔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외교부는 황 대사에게 이 남중국해 내 필리핀 선박에 대한 불법적 행동 중단과 국제해양법 준수 등을 촉구하는 외교 문서를 전달하고 중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의 반응 보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7일 필리핀이 군함을 철거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서 8일에는 군함을 즉각 예인해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가 성명에서 런 아이자오는 중국의 일부이며 이미 필리핀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대포 발사는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자국의 주권과 해상 권익을 수호하고 직접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이달 말에 열리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첫 토론회에 참가할 자격을 충족했다고 밝히면서 8명의 후보가 토론회 참가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단 공화당 내 지지율 1위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토론회에 참가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하이오주 유권자들이 주의 헌법 개정을 어렵게 만드는 주의회 제안을 주민투표에서 부결시켰는데요. 이 안은 낙태권과 연결돼 있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연방법원이 하와이 해변 등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한 법에 제동을 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 2024년 내년 대선 공화당 경선 첫 토론회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는 23일 공화당의 첫 대선 후보 토론회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립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8명의 후보가 이 토론회에 참가할 자격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토론회에 참가하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네.
20개 주에서 최소 200명씩 총 4만 명 이상의 기부자를 확보해야 하고요. 전국 단위의 주요 여론조사 세 곳에서 최소 1%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자, 이 조건을 충족시킨 이 후보들 누굽니까?
네, 공화당 내 지지율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지율 2위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 조건을 충족을 했고요. 최근 기부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지난 8일 이 조건을 또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팀 스콧 상원의원,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더그 버검 노스타코타 주지사, 마지막으로 사업가 비벡 라마 스와미 씨가 참가 자격을 얻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토론회에 참가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 참가 조건을 언급했는데요. 이에 더해서 최종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서약을 해야 합니다.
네.
공화당 경선을 통해서 결정된 최종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서약서에 이 서명을 해야 하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은 직접 이 토론회에 불참 의사를 시사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최근 보수 매체인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크게 앞서고 있다면 이것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인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가 여부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한 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볼 때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른 후보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대부분의 후보는 첫 토론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가운데 토론회에 참가하는 것은 자신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회에 참가한다면 다른 후보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비 동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참한다면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다른 후보들이 노리는 주요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8월 23일 첫 토론회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2차 토론회가 9월 27일 캘리포니아 주에서 열리고요. 네. 3차 토론회는 10월에 남부 엘라바마 주에서 진행됩니다.
예, 이 토론회 말고도 공화당 후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행사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10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아이오와주 박람회 스테이트 페어입니다.
네.
이 행사는 주에서 열리는 가장 큰 연례 행사인데요. 지난해 이 행사에 참가한 사람이 100만 명에 달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에 이 행사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날은 앞서 디센티스 주지사가 참가하겠다고 밝힌 날이기도 합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가는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이 행사에 참석한 바가 있죠.
맞습니다. 이 2015년에 열린 박람회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네네. 그 당시에 이 대중은 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15년에 대단한 행사를 가졌던 것처럼 이번 2023 박람회에서도 훌륭한 행사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박람회에 참석합니까?
네, 이 공화당 경선 후보 대부분이 이 아이오와주 박람회에 참석합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은 이번 행사에서 이 공화당 소속의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와 이 개별적으로 인터뷰하는 데 동의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레이놀즈 주지사가 당내 후보 지지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디센티스 주지사가 아이오와주를 찾았을 때 여러 차례 이 레이놀즈 주지사가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 하나 더 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여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재판 일정이 있나요?
네,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공무를 방해하고 선거 사기 주장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이 가장 최근의 기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사건의 이 재판 일정이 나왔습니다.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타니아 처트킨 판사가 첫 심리 일정을 오는 11일로 정했습니다.
네.
특검 측은 이번 주 어느 때라도 괜찮다는 입장이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다음 주까지로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입장이었는데 판사가 11일로 일정을 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심리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워싱턴 DC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담당 판사와 재판 장소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네.
있죠.
이 재판 담당 처트킨 판사에 대한 경호가 최근에 강화됐다고요?
네. 이 지난 7일 CNN 방송은 워싱턴 DC 법원의 보안을 담당하는 미 법무부 산하 연방 보안관실이 이 처트킨 판사에 대한 경호 수준을 높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연방 보안관실 대변인은 판사들이 위해나 협박 없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치의 핵심이라면서 사법 절차의 온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은 오하이오주 뉴스입니다.
네. 오하이오주에서는 8일 주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이슈 1으로 불리는 이번 안건은 주헌법 개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조치에 대해 찬반 의사를 묻는 투표였는데요. 투표 결과 반대가 57%로 찬성 43%를 크게 앞섰습니다.
네, 자, 이슈 1이라는 안건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겠군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는 헌법 개정을 위해서 필요한 찬성 비율이 50%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반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60%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서 헌법 개정 청원은 현재 44개 카운티에서 받으면 되는데요. 이슈원은 여기서 2배가 늘어난 88개 카운티에서 청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헌법 개정의 문턱을 더 높인다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권 주민투표는 명목상으로 그 헌법 개정과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 투표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겁니까?
네, 이것이 이 낙태 권리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입니다.
예.
이 오하이오 주에서는 오는 11월에 헌법 개정 투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의 낙태권 보장을 요구하는 개정안이 이 투표에 붙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CBS 방송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 이 낙태권 보장에 찬성한다는 유권자가 58%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공화당이 이 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이 이슈원 안건을 발의한 것이라는 것이 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이 낙태권 보장 개정안 통과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척도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슈원이 통과됐다면 이 낙태권 보장을 요구하는 개정안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언론은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낙태권 지지자들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하이오주는 낙태를 어느 정도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오하이오주에서는 임신 22주 차까지 낙태가 허용이 됐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난해 여름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요. 대법원에서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겁니다. 낙태권 보장이 각 주의 법률을 따르게 되면서 이 오하이오주는 임신 6주 차 이후에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낙태를 금지한 거죠.
예. 자, 오하이오주의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8일 성명을 내고 이슈원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고 여성들이 스스로 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침식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하이오 주민들은 크고 분명하게 목소리를 냈고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며 이번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이 총기 소지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먼저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보면요. 레슬리 고바야시 판사가 8일 해변이나 공원, 은행, 주점 등 민감한 장소에서 총기를 금지한 법이 수정헌법 2조에서 보장하는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주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하와이주가 해변 등에서 이렇게 총기 소지를 금지한 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겁니까?
네, 민주당 소속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가 지난 6월에 해당 법원에 서명을 했고요.
예.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네.
하와이주는 공공안전뿐만이 아니라 경제를 위해서도 이 해당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하와이 해변 휴양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190억 달러 규모의 이 하와이 관광 산업에 있어서 이 하와이 해변이 핵심축인데 총기 소지를 금지함으로써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하와이 주민 3명과 총기단체인 하와이 총기연합이 해당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국 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자, 고바야시 판사는 이런 판결을 내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 하와이 해변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나라, 미국이 해변에서의 총기 소지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역사적인 전통이 있다는 증거를 하와이주가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총기 규제 관련 다른 법원의 결정도 또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결정인데요. 대법원은 8일 미국 정부가 1년 번호가 없어서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유령총, 고스트건에 대해 다시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령총이라 이게 어떤 총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규제는 언제 생긴 겁니까?
네, 유령총이라는 것은 정부가 승인한 업체가 아닌 사용자 개인이 이 온라인 등을 통해서 구한 부품을 직접 조립하고 제작한 총을 말하는데요. 이럴 경우 이 통상 총 기부는 일련 번호가 없어서 해당 총이 제작돼서 범죄에 사용되더라도 이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이 총기 부품 키트도 총기로 규정을 해서 일련 번호를 보호하도록 했고요. 이에 대해서 총기 부품을 구매할 때 또 신원 조회를 하는 그런 규제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 이 규정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이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커너 판사는 이 같은 규정은 정부의 이 과도한 권한 행사라면서 해당 규정의 전국적인 시행을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이 텍사스주 연방 법원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면서 긴급 청원을 냈죠.
자, 결국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거네요?
맞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총 9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이 이 보수 성향으로 이 보수 우위의 상황인데요. 네네. 하지만 이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역시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이 5-4로 규정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날 그러니까 8일에 대법원에서 나온 결정이 이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이 항소 법원 등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이 유령 총 규제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사용하는 표결 방식에는 구두 표결, 기립 표결, 그리고 기록 표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원이 진행하는 표결 절차에는 서로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13번째 순서로 하원에 이어 상원 표결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Are there any senators in the chamber wishing to vote or wishing to change their vote? If not, the yeas are 54, the nays are 44. The conference report to HR 1 is agreed.
2003년 11월 25일 연방 상원은 본회의에서 메디케어 처방약 향상 현대화 법안을 찬성 54대 반대 44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상원은 기록 표결 방식으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 표결 방식에는 구두 표결과 기립 표결 그리고 기록 표결이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미리 기록 표결을 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모든 의제는 구두 표결에 붙여집니다. 의장은 찬성하는 의원들은 모두 예로 응답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은 모두 아니오로 말하라고 요청하고 이후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때 모든 의원은 기립 표결이나 기록 표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 의원이 구두 표결 결과에 의문이 생기면 기립 표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립 표결에서는 먼저 찬성하는 의원들이 일어서면 그 수를 세고 반대하는 의원들 수도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이후 의장이 어느 쪽이 우세한지 발표하지만 찬반 의원 수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기립 표결은 현재 상원 의사 절차에서 비교적 드문 일이고 상원 규칙으로 정식 승인된 것도 아닙니다. 기립 표결은 보통 조약에 대한 표결에서 사용됩니다.
Wednesday, those additions were rejected by Senate Republicans. The vote now leaves the $205 billion Senate stimulus bill in limbo. Democratic majority.
상원 의원들은 법안이나 수정안, 동의, 그리고 다른 의제 등이 심의되고 있는 동안 어느 때나 기록 표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상원 의사 절차 진행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의 5분의 1이 기록 표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상원에서 가능한 가장 적은 정족수가 51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11명이 지지해야 기록 표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록 표결 승인이 바로 표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표결 시점에 대해서도 전혀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상원은 기록 표결에서 전자기기를 쓰지 않습니다. 기록 표결에서는 서기가 알파벳 순서로 모든 의원들 이름을 부릅니다. 의원들은 자기 책상과 연단 사이에 있는 발언대로와 투표합니다. 그리고 서기는 각 의원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발표합니다. 의원들은 양당 본회의 보좌관들 책상에 있는 집계표를 보고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상원 표결 절차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죠. 그런 만큼 미국의 경제 소식은 세계 모든 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신용등급에 변화가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생활 속 경제, 오늘은 국가 신용등급이란 무엇인지 또 왜 중요한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에 전해진 충격 소식. 최근 미국 경제뉴스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바로 이 소식이었습니다.
United States government repaying its debts is eroding. That's according to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한 곳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내렸다는 겁니다. 피치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낮춘 AA+로 강등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진 뒤 각 언론에서 써낸 기사 제목을 몇 개 볼까요? 미국 신용등급 하향, 증시 선물 일제히 하락.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세계 증시 휘청. 아시아 증시 일제히 하락. 신용등급 강등 여파, 환율 급등, 주가 하락. 자, 기사에서 이번 강등이 과연 어떤 여파를 미칠지 시장이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나요?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피치의 이번 강등 발표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I strongly disagree with Fitch's decision and I believe it is entirely unwarranted. United States remains the world's largest.
피치의 결정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이것이 완전히 부당하다는 겁니다.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금융 시스템으로 가장 크고 가장 역동적이며 가장 혁신적인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용 그리고 신용등급이란 뭐죠? 대니얼 씨와 케일럽 씨가 자동차를 사러 매장에 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3만 달러 하는 자동차를 사기로 했는데요. 대니얼 씨와 케일럽 씨 모두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자동차 대출을 받아서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니얼 씨는 한 달에 내야 하는 이자가 280달러인데요. 케일럽 씨는 320달러를 내야 합니다. 자, 분명히 같은 자동차를 같은 가격에 그리고 같은 금액을 대출받아서 사는데 왜 케일럽 씨가 대니얼 씨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거죠? 바로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용되는 이자율은 왜 다를까요? 그건 대니얼 씨는 신용등급이 높아서 이자율이 낮게 적용됐고 반대로 케일럽 씨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이자율이 높게 적용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신용이란 뭘까요? 신용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경제에서의 신용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을 때 이를 갚을 능력이 높다라고 평가되면 신용이 높다라고 말하고요. 반대로 갚을 능력이 낮다는 것은 신용이 낮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갚을 능력을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평가해서 분류해 놓은 것을 신용등급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신용등급 알아봐요. 국가의 신용은 개인의 신용과 같습니다. 개인이 돈을 빌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돈을 빌렸을 때 이를 얼마나 잘 갚을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데 따라서 각국의 신용등급이 정해지는 겁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한 곳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at is a credit rating? A credit rating is an independent and forward-looking opinion about the ability of an issuer to meet its financial.
발행자가 재정 책임을 온전히 그리고 제때 충족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향적인 의견이라는 겁니다. 자,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국이 돈을 빌릴 때 가장 대표적으로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만든 채권, 즉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1년이나 5년 혹은 10년 등 기간을 정해놓고 이자를 설정해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국채를 산 주체가 해당 국채 만기 때 이를 가져오면 국채를 발행한 국가가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흔히 국가에 대한 신용등급을 이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투자금을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갚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선뜻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에 나서지 않는 거죠. 이어서 로이터 통신의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Generally speaking, the lower a borrower's rating, the more expensive it is for them to borrow.
투자금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신용 등급이 낮으면 이자율이 높게 매겨지기 때문에 투자금을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평가를 낮게 받은 국가 그리고 그 기업 등은 성장의 동력을 잃게 되죠.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신용등급.
국채와 신용등급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죠.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은 최고 등급입니다. 미국이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많은 나라 정부나 기업은 자산 중 상당 부분을 미국이 발행한 국채로 보유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율이 올라가는 등 변동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얽힌 글로벌 차원에서 거래되는 셀 수 없이 많은 금융자산의 가치가 요동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의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다른 국가의 국채 이자율 상승을 압박하게 되고요.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주식이나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앞서 언론에서 주식 휘청, 환율 급등 등의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 더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큰 경제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거죠.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다시 말해서 미국의 국채에 대한 신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미국 국채를 외면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아주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많은 자금이 미국 국채로 모이게 됩니다. 경제의 불안감이 커지면 결국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되는데요. 말했듯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은 뭐니 뭐니 해도 미국 국채이기 때문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유동성이 미국에 집중됩니다. 자, 종합해보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곧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투자금을 이동하게 되고요. 신흥국가 등에 투자됐던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 단기 유동성의 위기 상황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중요한 이유, 이해가 되셨나요?
국가 신용등급 평가, 어디서 하는 거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고 했죠. 피치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로 본사가 미국과 영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디스와 S&P가 나머지 두 곳인데요. 두 기관은 모두 미국에 있습니다. 자, 신용등급 표시는 평가사마다 다릅니다. 먼저 무디스의 이 장기 신용등급은 21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최고 등급이 AAA이고요. 최하위 등급은 C등급입니다. 다음으로 S&P는 이 최고 등급인 AAA에서부터 최하 등급인 D등급까지 총 2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치는 AAA에서부터 D단계까지 20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각 신용평가사는 어떤 요인을 기준으로 이 등급을 나눌까요? 글로벌 투자 플랫폼인 인베스토피아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Economic risk refers to a nation's ability to pay back its debts. Countries with stronger economies are a safer investment.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채무를 갚을 능력을 평가하는데요. 국가 경제가 강할수록 더 안전한 투자처가 된다는 겁니다. 이를 측정하는 요인으로는 국내 총생산 GDP나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같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융시장 구조 등이 포함된다고 하네요. 정치적 요인도 있습니다. 이는 채무 상환을 유지할 정치적 의지가 있냐는 건데요. 최근 피치가 밝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정치적 요인이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가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끝까지 대립하면서 불안정성이 커지는 등 이 지배구조가 악화된 것이 강등의 이유라는 설명이었죠. 참고로 3대 신용평가사가 발표한 한국의 신용등급을 보면 피치는 AA-로 상위 네 번째, 그리고 무디스는 AA2로 상위 세 번째, 그리고 S&P는 AA로 상위 세 번째입니다. 한국의 신용등급 상승을 막는 가장 큰 요소는 뭘까요? 바로 북한, 즉 지정학적 위험 요소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국가 신용등급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억지로 떠밀려서 한 일이라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I heard you are not doing that special project anymore. What happened?
My boss gave me a different project that I wasn't prepared for. He forced my hand and gave the special project to David.
You've been putting so much effort into that special project.
I had no choice but to accept the new responsibilities, even though I know it will be a lot more time-consuming.
I'm sorry to hear that.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help?
Yeah, maybe tell David to take a hike.
잔이 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자신의 의지가 아닌 상사에 의해 그만두게 됐습니다.
He forced my hand.
내 의지가 아니라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
Force someone's hand.
Force someone's hand.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He forced my hand. It wasn't my choice.
내 선택이 아니었어요. 강요에 의한 것입니다.
The company forced his hand. He didn't want to do that.
회사가 강요한 거예요. 그는 그것을 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Twist someone's arm.
비슷한 표현인데요. 팔을 비틀다, 강요하다.
My boss twisted my arm to give up the project.
내 상사는 내가 그 사업을 포기하도록 강요했어요.
I heard you are not doing the special project anymore.
나는 당신이 스페셜 프로젝트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What happened?
어떻게 된 일이죠?
My boss gave me a different project that I wasn't prepared for.
내 상사가 다른 프로젝트, 내가 준비되지 않은 다른 사업을 맡겼어요.
He forced my hand and gave the special project to David.
그리고 그 스페셜 사업은 데이빗에게 줬어요.
He forced my hand.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You've been putting so much effort into that special project.
당신은 그 스페셜 프로젝트에
Putting so much effort into.
공을 많이 들였어요.
Put effort into.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공들이다 이런 표현이죠.
I put a lot of effort into this project.
나는 이 프로젝트, 이 사업에 정말 많은 공을 들였어요.
I had no choice but to accept the new responsibilities, even though I know it would be a lot more time-consuming.
이것이 더 시간이 많이 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선택 없이 새로운 직무를 받아들여야만 해요.
I'm sorry to hear that.
정말 안 됐네요.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help?
내가 도와줄 일이라도 있을까요?
Tell David to take a hike.
데이빗에게
take a hike.
하이킹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take a hike.
Take a hike는 어떤 사람에게 떠나라.
Go away. Get lost.
길을 잃어버려라. 그러니까 사라져 버려라. 꺼져 버리라는 표현입니다.
Take a hike. Get lost.
자, 그럼
He forced my hand.
어쩔 수 없었어요. 내 의지가 아니라 억지로 떠밀려서 한 일이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you are not doing that special project anymore. What happened?
My boss gave me a different project that I wasn't prepared for. He forced my hand and gave the special project to David.
You've been putting so much effort into that special project.
I had no choice but to accept the new responsibilities, even though I know it will be a lot more time-consuming.
I'm sorry to hear that.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help?
Yeah, maybe tell David to take a hike.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He forced my hand.
어쩔 수 없었어요. 내 의지가 아니라 억지로 떠밀려서 하게 됐다.
Force someone's hand.
강제로 어떤 일을 하게 하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